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욥기에 대해 서론적인 적인 부분을 묵상했는데, 자, 오늘부터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1장을 통해 보는 욥은 참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혹시나 부지중에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늘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부모였죠. 자녀들의 행동 정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늘 성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그런 삶을 산 부모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부모로서 참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다 성장한 자녀들. 아니 뭐 이제 사춘기를 접어든 자녀들을 다르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다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접촉된 저들의 삶의 시간이 우리 자녀들의 그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려서는 그러니까 우리와 가족 안에서 많이 보낼 때는 순종하고 뭐 이해하기보다 일단 말하는 대로 따르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행하기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 부모의 가르침에 대해 자기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들을 먼저 알려고 하죠. 이거는 이제 성장의 과정이지만 이 과정 중에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의 영향력이 커서 특히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너무도 소중한 일을 해야 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일에서는 너무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래서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삶의 시작이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던 욥에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심각한 시험이 다가온 거죠. 욥이 처음에 당한 시험은 뭡니까? 그 소유물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같은 날 다 죽는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자, 그 이유는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충성된 삶이 무엇인가 많이 줬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하면서 욥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지금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천상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엿보게 되는데, 마치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마음대로 못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타락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불의한 천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권리를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뭐 하나님의 그 회의 가운데 뭐 이렇게 뭐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전치사 바라는 거는 그 용례상 불의의 침입자를 언급하는 구절에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탄은 수종드는 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상주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욥을 참소하려고 그곳에 이제 몰래 들어온 것으로 보는 이게 좀 건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한 구절에 나오는 설명이나 한 단어를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을 역사 전체를 통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이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너무나 광대한 많은 모습 중에 어떤 한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전체 모습을 통해 보지 못하면 어떤 한 부분만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한 건 의로운 욥이 당하는 환난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의 신실함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자꾸 곤란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해서 지금 욥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는 거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이용해서 욥의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죽음의 지경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욥에게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잃게 되는 최악의 순간이 이제 이 영적인 이 일들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욥이 대단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런 일을 보면서도 내가 주님께로 와서 알몸으로 와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인데 이 일을 이루신 게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다가 지금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들, 마치 하나님께서 막 화가 나서 내려치시는 것 같은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신을 원망하고 특별히 욥처럼 나름대로 신앙으로 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뭐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원망하기 마련이죠.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냈는데 이래가면서. 물론 신의 비위를 맞추어야 자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기복 신앙인들의 태도지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단지 자기의 복을 지켜주고 뭐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의 신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해주신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 창조주시니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라면 그게 옳은 겁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이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자기 몸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말 참기 너무 어려운 끔찍한 종기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시기심으로 인한 참소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끝은 결국 이거예요.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파멸과 파괴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거죠. 또한 사탄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럼 욥에게 이런 피부병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술을 베풀었냐? 이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권한으로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없어요. 인간과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은 무슨 염라대왕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고 천국은 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마치 대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급이 돼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이 끝없는 무적행으로 던져질 그런 존재일 뿐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탄이 세상을 두루다니며 사람을 속이는 짓을 하고 오직 사람의 그 욕심을 자극시키고 거짓 속임수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심지어 죽음에까지 사람 스스로 욕심 따라 넘어가게 하는, 그러니까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사악한 짓을 합니다. 사탄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함정으로 몰아넣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래서 우스운 존재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여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휩쓸리지 말아야 돼요.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고 온전하게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배우고 온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이 온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한 힘을 가지고 마치 그 이 아시리아가 그 북이스라엘이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회초리, 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치는 회초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었을 때 이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한짓거리 뭡니까? 한짓거리가 두 팔을 자르고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고통을 주는 이런 월권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그런 짓을 욥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엄청난 고난과 피부병까지 앓게 됐는데, 여러분 아토피 심하게 앓고 있는 아이들 혹시 보셨습니까? 밤새도록 그 간지럼을 참을 수 없어서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않고 진물이 흐르는데도 그 가려움을 참을 수 없어서 또 벅벅 긁는, 그게 일상이 돼서 아이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온 가족의 고통이 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욥은 지금 그보다 더한 고통으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을 정도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을 옆에서 계속 보던 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는 하는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나중에 남편 욥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씨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욕이 나고 죽어라 이러면서 떠나버렸어요. 야, 자녀 10명을 낳고 한평생을 살아오던 이 한몸과 같이 가장 나를 잘 아는 이런 사람, 아내,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신뢰하고 사랑하던 이들에게 받는 이 불신과 배신은 정말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잃는 것과 같죠. 여러분, 연애를 하다가 차인 사람들을 보면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물며 오랜 세월을 함께 신뢰하며 지내오고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고생했던 이 동행자인 아내가 그랬다? 아, 이건 너무 고통인 거죠. 70인역을 참고하면 욥은 고난 후 170년을 더 살아서 240살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욥의 고난은 그의 나이 70세에 벌어진 일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와 젊은 날부터 70세가 되도록 함께 살면서 얼마나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함께 신뢰하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을 욕하고 떠났다라는 것은 참으로 욥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아내가 떠났다는 말이 2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42장을 보면 그가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게 됐다라는 얘기를 볼 때 아마도 이전 아내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자, 아무튼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에게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할 정도의 고통 중에 고통 속에서도 욥은 더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죠. 아내를 타이릅니다. 어리석은 여자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입술로도 그래서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재앙 속에서 어쩌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해도 시원찮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강아지 하나 낳게 해달라다가 뭐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하나님 어딨냐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녀 10명을 잃었고 온 재산 다 날아갔고 몸까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죽음 일보 직전이고 그런데도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는데도 이 사람이 지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악한 환경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뿐만이 아니라 아 인간은 이런 최악의 순간에도 다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지경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온 거예요. 세 명. 엘리바스, 빌다, 소발. 얼마나 상황이 자기가 볼 때 이 욥의 상황이 끔찍했는지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위로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무슨 위로의 말은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욥의 상황이 그만큼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죠. 여러분 잘 이 상황 우리가 잘 염두에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억합시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정말 욥에게 당한 그런 고난이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 좀 깊이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크나큰 고통이 아니라 삶이 조금 불편해도 원망하고 불편해하는 게 오늘 이 시대 풍토입니다. 잘 사는 집안,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더욱 조금의 불편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우리가 사는 도시 멜버른은 매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는 조금 불편한 삶이 주는 이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늘 옆집 이웃이 또는 친구가 가진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을 보면서 나도 저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막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찬 그러니까 비교의 올무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무엇보다 높은 곳에 선 사람을 보기보다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물을 흘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나누려는 삶. 그러니까 곱셈을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셈을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사탄은 우리를 풍요라는 달콤한 미끼에 걸어서 충분히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밑빠진 독과 같은 욕심을 자극해서 끝없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외치면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이 욕심, 만족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자꾸 더 많은 것을 움켜쥐며 살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그런 만족한 물질과 안락한 삶을 주는 중요한 존재로만 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좀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가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급작스러운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살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욥과 같이 원망 없이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늘 한 번 더 조금 더를 외치면서 끝없는 욕심을 채워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좋은 것이든 그것의 끝은 절망과 지옥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지금 당장 만족을 주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절제되고 준비된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늘 곱셈을 통해 두 배로 얻는 축복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눗셈을 통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된 삶의 태도를 가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를 기억하여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더더욱 주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보약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